오늘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서 가운데 하나고 그 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최초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록 연대는 되게 최초의 서신이요, 최초의 신약 성서 기록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대략 54년에서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여러분 오늘날 그 터키의 소아시아 터키의 중부, 터키의 수도 앙카라 그 지역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흔히 갈라디아서를 두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서하고는 전서하고는 아주 대조된 성격이 두드러지는데요. 마치 이 갈라디아서는 날선 검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논조와 내용으로 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영향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서신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상당히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줄여 말하면은 종교적인 규율, 다시 말해서 율법의 준수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진정한 그 인간의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으로 간주되어 온 이른바 인의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나갈 진도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내용을 이 시간에 지금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인의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고, 바로 그 바울의 사상은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그런 주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했는가, 그 신앙의 내용의 요체는 무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 의인론, 인의론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그 사상은 그리스도교 사상의 핵심으로 간주되었고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그것이 재해석됨으로써 신앙의 의를 재삼 확인했습니다.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리고 현대 신학자 칼바르트에 이르기까지 항상 교회를 개혁할 때, 세상을 개혁할 때 중요한 그 원리가 됐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사상이었습니다. 네, 이 인의론은 로마서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더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로마서는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책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 말하자면 최초로 그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된 그 정황, 그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이 말씀이 갖는 그 문제의식이 함축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가 끝나고도 바울 서신서를 보겠습니다만은 그 바울 서신서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정황을 파악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이자 동시에 당시로서는 아주 유력한 사회적 안전망 가운데 하나로서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로서 해당의 상황입니다. 종교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거냐?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해당에는 혈통으로나 사상으로나 정통적인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종자가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또 개종자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개종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이방인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사상의 핵심을,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준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방인이었던 개종자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 율법의 준수에 철저하지 못했고, 정통파 유대인들과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 유대교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 안에서 주변인이었고 따라서 약자들이 해당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인위론은 그 약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주장으로 제기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주로 얘기하자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를 풀어서 이해할 것 같으면,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일종의 인권론으로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 요체가 뭐냐? 그 요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그 어떤 업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것이 그 사상의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는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그 혁명적인 성격, 그 혁명성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다른 문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던가. 이런 옛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로마인이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헬라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하늘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우리에겐 익숙지 않습니다만은 도마복음서와 함께 발견된 그 나그 한마디에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빌립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렇게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그 요체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역설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 권면이 5장에 나오는 그 권면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처해 있는 모종의 특수한 상황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 가능하게 하는 각 개인의 그 마음의 밑바탕 그리고 그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요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 대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그 근본 바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그대로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을 짊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격언을 다 이렇게 열거해서 놓은 것 같지만은 다 의미가 통하는 일관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은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 앞에서 5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유가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육의 행실의 문제점을 힘주어 역설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갈라디아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율법을 따르는 길에 빠져든 그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이 정의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범죄를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악덕입니다. 법이 불의를 조장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름으로써 사람을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한다면 법은 결코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오히려 죄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문제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 대목에서는 문제시하기보다는 그를 그 범죄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를 오히려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간 입장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내용은 그리스 철학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실은 그 그리스 그 델피의 신전에 기록된 그 유명한 경구로서 소크라테스가 늘 반복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가 그대로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 이건 뭘까요? 이 이야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육의 행실에 빠질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자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독선적인 태도가 범죄 행위보다 더 큰 손상을 공동체에 입힐 가능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명확한 잘못은 바로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눈에 띄게 드러나는 잘못은 바로잡을 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마음의 독선은 도무지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독선을 행하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어서 바울은 얘기하기로 서로 남을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권면 역시 오늘 말씀은요 대부분이 그리스 철학에서도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역시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하고 널리 유포된 격언입니다. 사람은 친구들이 진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 이거 역시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짐은 구체적인 이 맥락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누군가 잘못해서 그것이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의 짐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실수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다른 동료가 더 이상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격언에 덧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자들도 다 얘기하고 있는 그 일반적 격언의 의미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은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아주 생경한 바울에게서는 생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만 등장하는데 사실 바울은 법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죠. 우리가 율법, 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계율로서 율법과 법 얘기하지만 서구 언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종교적 법과 세속적인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법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했어요. 바울은 법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통한 정의보다는 무법적 정의를 강조한 게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강조한 법을 넘어선 정의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율법의 성취로서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고 이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율법의 메인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일반적인 그 덕목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음미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한 건 역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격언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격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형태로 변형된 그 격언을 바울은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일관되게 자기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목에서 그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에 드러난 그 잘못을 이렇게 시정해라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바탕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바울의 주장은 당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철학자들이 그 성찰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고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끊임없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지는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야기 역시 크게 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분명히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언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격언과 앞에 나오는 그 격언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몫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격언은 다시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격언 역시 그리스 철학자들의 전통에서 스승과 학생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정신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그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신 자를 그 유명한 그 의사들의 그 의사들이 늘 되새기는 그런 선언이죠. 나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신 자를 나의 부모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그와 협력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나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구조를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몫을 나타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공동체를 완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그걸 느낍니다만은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일방적인 가르침, 일방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온전한 가르침에 이를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청중으로부터의 자극과 질문이 없다면은 그 가르침은 독백이거나 독선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가르치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가르침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대목 한 대목 따지니까 지금 숨이 가쁜가요? 주어진 성서일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같은 뜻을 지닌 이 격언을 누차 반복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역시 동일한 뜻을 지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그 격언으로 정리하면서 그것을 종말론적인 차원, 아주 궁극적인 차원으로 그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격언에 곧바로 연결되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그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속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을 함으로써 더욱더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단순히 하나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바르게 살았는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를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바울은 앞에서 말했던 육과 영의 이원론으로 그 열매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이 바라는 것을 따라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이 바라는 것을 따라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통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만큼 인간의 책임의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한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등한히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5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의 선택의 차원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인지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주체로서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극명한 대비에 이어서 긍정적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이것은 5장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를 말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보편적인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시켜줍니다. 마지막 결론은 특히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더욱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타적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사랑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출발점을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매 형제들에 대한 충실성을 배제하고 추상적인 박해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에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헤아리다 보니까 그 강조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집약해서 얘기하건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일관된 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근본 마음 바탕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그것이 내 곁에 자매 형제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림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삶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줄여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져야 한다는 것, 인간이 쌓은 업적과 제도, 가치 판단을 끊임없이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기의,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 자기의를 내세움으로써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태도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어떤 삶의 지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국교회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설픈 선민의식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또박또박 이 본문을 갖고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눈다면 아마 더 간추릴 겁니다.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 다 새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자기 성찰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 하면은 떠오르는 세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관용적인 것과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확신에 차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딱 잘라 말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탓이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탓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대로 새기지 못한 탓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그 진실을 깊이 되새김으로써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이렇게 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리는 그 누리는데 기여하는 그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